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트남의 판빈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내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판빈민 장관의 이번 방문은 리용호 북한 외무성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판빈민 장관은 평양 방문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을 전후한 시기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 1964년 김일성 주석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55년 만에 방문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무역 협상 타결 시한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오늘 베이징에 도착해 13일까지 사흘 일정의 실무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류허 부총리 등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이 최근 워싱턴 협상을 토대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진일보한 토의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불균형, 기술 이전, 관세 장벽 등을 의제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 두 척이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또다시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 오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레틀리 제도의 12해리 이내 해역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대변인은 이번 작전이 과도한 해상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작전은 국제법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은 중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패트릭 세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오늘 아프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세너헨 대행은 현지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세너헨 대행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방부는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미군 감축설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미 일부 언론은 탈레반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4월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절반을 철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1만 4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이 수주 안에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셉 보텔 미 중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보텔 사령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정확한 철군 일정은 시리아 현지 상황에 달려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텔 사령관은 미군 철수와 관련해 옳은 길로 가고 있다면서 병력 이동은 장비 철수보다 훨씬 간단한 만큼 우선 불필요한 장비를 먼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지난주 전현지 관리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4월 말까지 시리아 내 모든 미군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와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스코틀랜드가 5년 내에 영국에서 분리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밝혔습니다. 스터전 수반은 최근 미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스코틀랜드가 3년에서 5년 이내에 독립국으로 EU에 가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기간은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머지않은 미래에 스코틀랜드가 독립국으로서 EU와 유럽 EU와 UN 가입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 hope that, that Kim is serious about getting rid of Trump.
미국과 한국 정부가 1년 유효기간으로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한국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점차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날짜와 시간에 합의한 뒤 북한을 떠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과 평화의 진전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개최 도시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트윗에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일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자신이 김 위원장을 알게 됐고 김 위원장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다른 종류의 로켓, 즉 경제 로켓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협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진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that Kim is serious about getting rid of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hope that he will make the concession he needs.
앵겔 위원장은 7일 VOA 기자와 만나 한반도에 더 이상 핵 역량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가 비핵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이 그런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회담을 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김정은이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회담이 된다면 모두에게 시간 낭비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f the talks are just, you know, Kim playing games and not really being serious about it, then it's a waste of everybody's time.
그렇게 될 경우 회담은 김정은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앵겔 위원장은 김정은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목을 끌거나 존중을 받으려고 2차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You just don't know. You don't know how sincere. You don't know if Kim is just doing this to get the publicity.
이어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미국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한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감독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외교위원들과 북한 관련 면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VOA에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President Trump's trying to develop a good relationship. We've got hostages back. We've got remains back.
싱가포르 회담 후 미국인 인질들을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았고 일부 미군 유해도 넘겨받았으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도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어 핵미사일 시험이 이뤄졌던 트럼프 행정부 이전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실험 중단이 최종 해법은 아니지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미북 정상 간 개인적 외교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달 말 열리는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례 없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북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소통 상당히 긴밀한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두 나라의 소통은 긴밀할 뿐 아니라 매우 다양합니다.
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평양 방문 뒤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두 나라의 비핵화 해법이 동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한국의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각급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비건 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실장이 수시로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전화통화를 갖고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 방문을 전후해서 서울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만난 것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비건 특별대표는 평양 방문에 앞서 이도훈 본부장과 정의용 실장을 만났고요.
예.
평양에서 돌아온 뒤에도 이도훈 본부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정의용 실장을 각각 만났습니다.
네.
북한 측과의 협상에 앞서 전략 등을 논의한 데 이어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드문 행보입니다.
예.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대북정책 강연을 앞두고는 워싱턴에서 조윤재 한국 대사와도 만났습니다.
네. 그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는 아예 그 한국의 이도훈 본부장이 참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한국 정부 당국자가 자리를 함께한 건 사상 처음이었는데요.
예.
미국과 북한 모두 비핵화 협상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한국은 미북 협상의 구경꾼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한국이 적극 관여한다. 자,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 모두에 정통한 만큼 양측의 소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나 실수를 방지하고
네.
원만하게 협상을 이어가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원하는 의제가 협상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미국의 상응 조치의 일부로 거론되는 것이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의 이런 긴밀한 공조를 북한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보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예.
지난달 미북 스톡홀름 실무협상에 한국 대표의 참석을 용인한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됐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했었습니다.
네.
대북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미한 공조에 대해 북한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최고 점수인 A+를 주었습니다.
네네.
특히 문 대통령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와 함께 새해에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문 대통령을 정직한 중재자로 인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한번 짚어보죠.
예, 북한은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그리고 미국은 신속한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6차례의 정상회담과 18차례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돈독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도 지난해 3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자신과 김 위원장은 신뢰와 우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새 정상의 개인적 신뢰가 미북 협상의 동력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협상 성공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는 것을 북한 문제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로 거듭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외교당국자들은 당시 전쟁 위기를 막고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 5일 국정연설에서도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는 전쟁을 치렀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f I had not been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uld right now, in my opinion, be in a major war with North Korea.
전임 오바마 행정부 말기로 가면서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한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당시 미국이 실제로 북한과의 전쟁을 고려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전쟁 계획은 확실히 수립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답했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certainly asked the Pentagon to prepare war plan if the president decided to attack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installations and to look at the
오바마 행정부는 국방부의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결심할 경우를 대비한 전쟁 계획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었다는 설명입니다. 역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한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관은 당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우려했고 효과적 해결책이 없으면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북한과의 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과 전쟁을 벌이기 쉽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오바마 행정부는 충돌을 피하고 비군사적 해법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도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bsolutely divorced from reality. It exists mind in an alternate universe. There was no talk of
이 같은 묘사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당시 북한과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언급도 전혀 없었고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북한과의 전쟁 이야기가 오간 유일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2017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이머 전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에 앞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이 심각하게 고려됐었다며 당시 북한의 핵 역량이 상당히 낮았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오래 다룬 사람들은 대북 군사 타격이 매력적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think all of us who've worked on North Korea over the many, many years, we've all recognized that a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 is a very unattractive, very unappealing option. Even going back to the Clinton administration, when there was very
북한이 보복에 따른 한반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동맹인 한국도 이 점을 알고 대북 공격을 지원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발간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한반도 전쟁 시 핵무기를 쓰지 않는 초반에도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30만 명이 숨질 것으로 전망했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개입하면 그 피해 규모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1년이라는 유효기간 때문에 앞으로 미한동맹에 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동맹의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 내 반미 정서가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한 건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년 유효기간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지난해 10차례나 공식회의를 통해 진통을 겪은 사례를 지적하며 짧은 유효기간이 앞으로 미한동맹의 갈등을 구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짜리로 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갈등의 구조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거다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매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매년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 그냥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실무자들끼리의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 결국은 정부와 정부의 차원으로 이게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동맹은 빈틈없는 공조가 관건인데 잦은 협상으로 계속 서로 부딪히면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두 나라는 앞서 10일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 미화로 9억 2,380만 달러에 달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이후 거의 5년마다 이루어지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못 박아 당장 몇 달 뒤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지노선으로 주장했던 10억 달러에서 한국은 단연 계약 요구에서 각각 양보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한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대북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합의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런 배경 때문에 서로 불만족스러운 봉합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장기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좀 더 큰 틀에서 한미관계의 선순환을 생각하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조금 증액을 해주고 그 밖의 이슈에 있어서 한국이 관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미국의 배려를 받고 그러면서 장기 계약으로 가자. 안정적인 동맹이 중요하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협상이 감정 싸움으로 확산돼 한미 간 동맹 문제로 악화되면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열수 실장도 미국의 요구대로 분담금을 증액하더라도 유효 기간을 늘리고 반대 급부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기회를 놓친 게 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최초부터 그냥 빌리온을 이렇게 주면 3년 단위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잠수함에 뭐 북한이 이제 삼천톤급 해가지고 그거 SLBM 달고 돌아다니면 우리 그거 따라다녀야 될 텐데 지금 뭐 디젤 기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할 텐데 그런 데 대한 일정한 예 또는 양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반대급부로 더 얻었으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었거든요.
일부 익명의 전문가는 이런 발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의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 자체가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런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가 오히려 미한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의 국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트럼프 행정부가 애써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코앞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위분담금을 우리가 사실상 한 70% 이상 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싸게 그 전략적인 위치에서 세계적인 경쟁 대상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자꾸 철수 운운하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 한국 정부가 만약에 철수한다 그럴 때 아이 그동안 고마웠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아마 철수 안 하리라고 좀 봅니다.
홍 실장은 북한에 대해 한국의 군사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열세인 핵과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핵우산만 확실히 보장하면 된다며 그것도 거부하면 한국의 핵무기를 개발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많은 것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협박을 한다면 한국 내 반미 정서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8% 이상을 올려줬는데 또 1년 뒤에 다시 또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는 듯이 지금 미국이 그런 태도를 하는 거는 자칫하다가는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굉장히 분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급진적인 진보단체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항의 시위를 했을 뿐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이에 대해 시기가 위중하고 한국 국민이 안보와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금 한미동맹이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1조 원 넘어갔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하잖아요. 아주 진보적인 단체 말고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상당히 지금 한미동맹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넘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1조 원이 넘었더라도 지금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용표 원내대표는 11일 당초 미국 정부가 1조 4천억 원 이상 증액 요구를 한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의 부담을 안기는 상황을 조기에 타결한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를 8.2% 인상하고도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방위비 협상은 동맹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익을 위해 지혜를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전쟁에 180억 달러의 전비를 지출하고 각종 경제와 군사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1953년 10월 미한동맹의 근간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뒤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 노력을 지원했으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독자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비약적인 국력 신장과 민주화 정착에 따른 역할 증대론에 따라 1991년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분담금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이 경제 발전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시키면서 비핵화하면 경제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권력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식의 경제 발전 모델을 두려워한다며 당장은 제재 완화를 통한 현금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엄청난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핵무기를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투자와 무역을 강조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최근 발언 모두 외부와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통한 주민 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제시한 북한 주민의 번영과 밝은 미래를 북한 지도부가 실제로 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성장에 수반될 개방을 김정은 정권이 받아들일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남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의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북한은 이런 제안을 그다지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말하는 지원은 외부 투자인데 이는 북한이 매우 경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assistance that we're talking about, if it's like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that's going to be looked upon very warily, I would say, by the North Koreans. The last thing they would want, I suspect, is for Samsung to come in and.
북한은 삼성이나 현대,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대규모 공장을 짓는 상황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역시 북한의 핵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 조치들이 현실적 당근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은 해외 기업들의 유입이 아니라 체제 안정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경제 개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경제와 금융 관련 통계를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can be done that can be helpful, you know, in terms of foreign aid, of helping them with trade. But they also have to be willing.
전문가들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경제 지원을 이미 실패한 시도로 간주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가 9개 문장에 걸쳐 대형 경제 프로젝트를 북한에 약속했지만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이나 미국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경제 보상 방안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if that's going to be any more convincing than the, you know, South Korea's promises of many economic projects or not only under Moon but you know under
그렇다면 북한이 바라는 경제 혜택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자원 수출과 관광 산업 등 통제가 가능한 현금 확보 수단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브라운 교수는 현금 혹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북한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아니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Yeah, I think it depends. You know, the regime, the Kim Jong-un regime, I'm sure would like some cash, you know, some money.
Yeah.
And or commodities that they can sell for cash, like oil or something. They need money really badly.
결국 자립경제의 구축을 위한 수출 산업의 발전인데 그러기 위해선 제재 해제가 북한의 급선무라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중국 수출량이 급락했음을 보여주는 지난해 북중교역보고서가 이런 필요성을 방증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부문으로 관광업을 제시했습니다.
And now he's building this big beach resort here in Wonsan. Huge expenditure beach resort with what I think 10 different hotels in it. And that project's in trouble, looks like.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대형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관광사무소 설치와 미국인 보호 등을 명문화한 미북 간 외교적 합의를 거쳐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허용한다면 흥미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고문 역시 제재 완화를 북한이 원하는 우선순위로 들고 뒤이어 남북 경제관계 확대, 중국과의 무역 정상화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결국 그들의 이익만 도모할 것이고 투자처에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의 민간연구소가 2016년 북한산 로켓 수류탄을 싣고 수에즈 운하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 지선호는 중국 정부 산하 기업이 소유했으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인들에 의해서 운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가 8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캄보디아 국기를 단 편의티적선으로 운항하던 지선호가 중국 정부 산하 기업 소속 인물 등에 의해 운영됐었던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선호는 2016년 8월 3만 개의 로켓 수류탄 등 북한산 무기를 싣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다가 이집트 당국에 의해 적발됐었는데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가 지선호 적발 사례 정보들을 토대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과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연루된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합동군사연구소는 특히 지선호를 처음 등록한 회사는 중국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리아오닝 해운회사였으며 이 회사가 있던 빌딩에는 북한 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와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이 운영하는 대성은행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성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선호를 운영하던 핵심 인물은 리아오닝 해외무역식품해운회사의 선장 리안샨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리안샨 이전 지선호 소유주가 있었는데 이 인물은 경수로 등을 북한에 수출해 2017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선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제임스 바일은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지선호의 불법 무기수송 적발 사례는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불법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These kind of incidents help us understand the networks that help North Korea evade sanctions.
지선호 관련 인물들은 중국 다린과 홍콩 등지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네트워크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런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을 중국 정부가 도왔다고 결론 짓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도운 인물이 중국 정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when you see an individual who connects at these levels with, you know, with an entity which was partly state-owned.
중국 정부 산하 회사와 인물들이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돼 있었다는 것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이 실무급 무역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미국의 구축함 두 척이 남중국해를 항해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왕실 직계가족으로서는 사상 처음 태국 총리직에 도전했던 우본 라타나 공주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지출한 협상 마감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협상이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국경 장벽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했군요.
네,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11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 차관급으로 이루어진 미국 대표단은 13일까지 사흘간 중국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요. 14일부터 시작될 양국의 장관급 고위 무역 협상을 위한 실무 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실무 협상을 마치고 바로 다음 날 고위급 회담에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바로 이어받아서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네.
고위급 회담은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네. 지금 실무회담장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제프리 게리시 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은 현재 이 베이징 시내 호텔에 묵고 있는데요.
네.
호텔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철저히 함구하면서 이 섣부른 예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협상이 잘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화 대변인은 최근 워싱턴에서 한 협상을 토대로 양측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진일보한 토의를 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는 좋은데요. 그래도 당초 이달 말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그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미국과 북한 간 2차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에서 만나서 미중 무역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시 주석과 이번 달 만날 것 같지 않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다소 진척을 보였던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네네. 나왔습니다.
자, 미국 측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래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이 지난주에 미국 폭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양측 간에 어느 정도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서요.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협상에서 중국 대표단은 이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경제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이 새로운 해결책을 거의 들고 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실무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 어떤 겁니까?
네, 미국은 중국의 지식 재산권 보호 또 무역 불균형 문제,
네.
기술 이전 강요와 기술 탈취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저임금으로 미국의 산업을 파괴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뺏어가며 또 기업을 염탐하고 화폐 가치를 낮춰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전체 무역 적자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최근 그 워싱턴 고위급 협상에서 이런 쟁점들이 논의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협상에서 중국의 시장을 더 개방해서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하고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개선책을 약속했고요.
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비롯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맞대응으로 나섰지만 이 높은 부채와 경기 둔화 조짐 등 이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미국의 공세에 한 발 물러선 양상입니다.
네. 자, 지금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이 상태인데 마감 시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3월 1일이니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양국 간 무역전쟁을 90일 동안 중단 하고 이 기간 동안 서로 양측이 협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만약에 3월 1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협상이 무산되면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미국 정부는 추가 보복으로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또 앞서 부과한 2천억 달러 제품 중에 10% 관세를 적용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25%로 더 올릴 계획인데요. 추가 관세까지 부과할 경우 뭐 거의 모든 중국산 수출품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마감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구축함이 남중국해를 또다시 항해했다. 이런 소식도 있죠?
네,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두 척이 11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 중국명으로는 난사군도로 가는데요. 이 인근 지역을 항해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 구축함 스프런스함과 프레블함이 스프레틀리제도 12해리 내 해역을 항해했는데요. 미 해군 7함대 클레이도스 대변인이 이번 작전은 과도한 해상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또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 권한을 지키기 위한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태국으로 가볼까요?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우본 라타나 공주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선관위가 11일 우본 라타나 공주의 총리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했습니다.
네.
태국 선관위는 각 당의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데요. 선관위는 이날 우본 라타나 공주가 총리 후보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우본 라타나 공주, 태국 왕실의 직계 가족으로서는 뭐 사상 처음으로 총리직에 나서 나서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고 또 태국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8일 태국 왕실 사상 처음으로 다음 달에 있을 태국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해서 태국 정치권이 크게 출렁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공주의 출마 발표가 나온 같은 날 마하 와치랄롱꼰 라마 10세 태국 국왕이 이 공주의 총리 후보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태국 국왕은 왜 공주의 총선 출마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와치랄롱꼰 국왕이 성명을 냈는데요. 왕실 가족 구성원의 정치 참여는 왕실의 전통과 태국 헌법, 태국 문화에 어긋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네.
이후에 우브나타나 공주도 출마를 철회했고요. 또 우브나타나 공주를 당의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타이락사차트 당도 후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네. 태국 선관위도 국왕의 뜻을 따른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성명에서요. 왕실은 반드시 정치 위에 존재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현재 언론 매체들은 이날 약 한 40여 개 정당이 제출한 총리 후보 명단에 우브나타나 공주의 이름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태국에서 왕가의 정치 참여는 헌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는데 우브나타나 공주는 어떻게 해서 총리직에 도전을 했던 건가요?
예, 우브나타나 공주가요. 1972년에 미국인하고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 왕족을 포기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혼한 후에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 왕실의 일원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네.
태국은 현재 입헌 군주제 국가로 왕실의 영향력이 아직도 상당한데요. 또 특히 우브나타나 공주가 특히 2016년 타계한 푸미폰 아둔야데 국왕의 장녀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와치롤롱콘 국왕이 동생이죠. 이 동생인 국왕의 제동으로 정치권 진출이 하루 만에 무산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브나타나 공주가 현재 해외에 망명 중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의 정당 후보로 총리직 도전을 선언하면서 태국의 오랜 군부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될 거라는 네네. 기대도 나왔습니다. 태국은 86년 전 입헌 군주제로 돌아선 이후에도 군사 쿠데타가 자주 발생해서 12번이나 정권이 뒤집혔는데요.
네.
현 프라유 차노차 태국 총리도 지난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네.
자, 현 프라유 총리도 총선에 나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었던 후보 우브나타나 공주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현재로서는 프라유 총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예, 한편 일각에서는 이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이 이 프라유 총리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공주의 출마에 반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계속됐던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 끝난 지가 이제 겨우 2주가 넘었는데 다시 정부 폐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35일 동안 계속된 연방정부 셧다운, 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끝내면서 이 3주 시한을 뒀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셧다운을 끝내고 공화당과 민주당, 연방 상하원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출한 타협안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 마감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왔는데요. 양측이 여전히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15일이면 뭐 길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한데요. 협의위원회는 11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 원했었습니다. 그래야지 이 상하원 논의를 거쳐서 15일까지 표결에 붙이고 대통령 서명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었는데요.
네.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셜비 상원의원이 10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서요. 현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면서 11일까지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11일은 오늘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도 좀 긍정적인 조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쟁점이 되고 있는 국경장벽 예산에 양측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7억 달러는 훨씬 못 미치지만 민주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일부 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다시 협상이 틀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이미 이민 세관 단속국이 검거한 불법 체류자 수용 인원과 관계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백악관이 원하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일부 주는 대신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두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재 수용자들을 위한 침상이 한 4만 개를 약간 웃도는데요.
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과 같은 수준인 3만 5천 개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 쪽에서 반대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미국 내에서 검거한 불법 이민자 수용 인원을 16,500명으로 상한선을 두기를 바라는데요. 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검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용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단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검거되는 사람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네.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민주당 요구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응을 올리셨네요.
예,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요. 민주당의 제안은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국경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10일 폭스 뉴스 방송에 출연해서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의회에서 예산을 다 받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다른 곳에서 예산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산을 찾을 수 있는 다른 곳은 어딘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번 언급했었죠.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둘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비상사태 선포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국경 장벽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텍사스주 엘파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영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 영하 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24도, 낮에는 영하 4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점차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상 4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역시 구름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2도, 낮 최고 영상 1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 영하 9도. 장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4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2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구름 조금 끼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눈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서해는 점차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2월 11일 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트남의 판빈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내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판빈민 장관의 이번 방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베트남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판빈민 장관은 평양 방문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 1964년 김일성 주석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55년 만에 방문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무역협상 타결 시한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오늘 베이징에 도착해 13일까지 사흘 일정의 실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류허 부총리 등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이 최근 워싱턴 협상을 토대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진일보한 토의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인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협상에서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와 해외 기업의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법제화 추진 등을 약속한 가운데 미국 측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구조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 두 척이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또다시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 오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레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군도에 12해리 내 해역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대변인은 이번 작전이 과도한 해상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작전은 국제법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동은 중국 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현지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아쉬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셰너헨 대행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방부는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미군 감축설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미 일부 언론은 탈레반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4월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절반을 철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14,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이 수주 안에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셉 보텔 미 중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보텔 사령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정확한 철군 일정은 시리아 현지 상태에 달려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텔 사령관은 미군 철수와 관련해 옳은 길로 가고 있다면서 병력 이동은 장비 철수보다 훨씬 간단한 만큼 우선 불필요한 장비를 먼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주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4월 말까지 시리아 내 모든 미군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와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스코틀랜드가 5년 내 영국에서 분리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밝혔습니다. 스터전 수반은 최근 미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스코틀랜드가 3년에서 5년 이내에 독립국으로 EU에 가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